함께 상고하실 말씀 로마서 3장 27절 28절 두 줄 말씀입니다. 로마서 3장 27절부터 2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그런즉 자랑할 때가 있느냐? 있을 수가 없느니라. 무슨 법으로냐? 행위로냐? 아니라 오직 믿음의 법으로니라. 그러므로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오늘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바대로 루터가 1517년 10월 31일 날 비텐베르그 성당 문에다가 95개조의 반박문을 내걸어서 종교개혁이 시작된 지 496주년을 기념하는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중세시대 거짓된 교리로 인해서 마음에 참된 안식과 평안을 얻지 못했던 그 당시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루터는 본래 수도사였습니다. 금욕과 구행과 금식을 하면서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기를 그토록 애썼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혼의 평안과 안식은 그는 경험할 수 없었던 것이지요. 그래서 오랫동안 이 문제로 인해서 고뇌와 번민의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러다가 인간의 행위,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는 이 칭의의 교리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비로소 루터는 마음의 평안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인간은 인간 스스로 절대로 의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을 바라보시면 또 어린아이들을 바라보시면 그 눈망울이 얼마나 맑은지 아이들의 눈을 정말 바라보고 있으면 우리의 죄와 치부가 드러나는 것 같아서 그 눈길을 때로 피하고 싶은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나 저 역시도 어릴 때는 다 그렇게 또렷또렷한 눈망울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지요. 그런데 자라나면서 우리 안의 죄성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이라는 존재가 그렇게 순수하고 깨끗한 존재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런 인간이 스스로 의로울 수 있는 길은 결코 없고 그래서 외부적 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의를 우리의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그 방식으로만 오직 의롭다 하심을 받는 이 칭의 교리를 루터는 그렇게 사모하고 좋아했습니다. 얼마나 루터가 이 칭의 교리를 좋아했는지 교회가 붙들고 서 있는 것으로 없으면 쓰러질 수밖에 없는 신조가 바로 칭의 교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리가 왜 중요합니까? 모든 허구와 미신으로부터 우리의 신앙을 보호해줄 수 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만약에 저희 교회당이 철골 구조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만약에 여기에 철골이 들어가지 않고 그냥 시멘트로만 쌓아놓으면 언제 저희 교당이 무너질지 몰라요. 이런 면에서 교리가 얼마나 중요한지 루터는 이 사실을 깨닫고 그때부터 종교교육자들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그리스도라고 하는 구호들을 즐겨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그 중에 특별히 오직 믿음이라는 이 구호, 구호는 오직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이 오직 믿음이라는 교리가 개신교를 대표하는 그런 교리로 정착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는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만드시는 수단이 뭐냐면 바로 믿음입니다. 믿음은 마치 조각가가 사용하는 끌과 정과 같아요. 조각가가 조각을 만들어내는데 그냥 맨손으로 만들지 않고 수단적 원인, 즉 끌과 정을 사용하지요.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데 그리스도의 신실함과 또 우리가 그리스도의 신실함을 받아들이는 우리의 믿음을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교리를 통해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늘 기억하고 이 교리에 대한 중요성을 늘 기억하며 살게 되고 또 지금까지 살아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생활을 이렇게 하시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만으로 마치 우리 신앙생활의 문제가 해결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어려움들을 때로 맞닥뜨릴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성경을 정직하게 읽어나가다 보면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와 좀 다른 어떤 내용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듯한 내용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산상수훈에 보면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더 낫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들을 통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과는 좀 상반되는 듯한 말씀을 우리는 보게 되지요.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보다 더 나은 의를 갖지 못하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 말할 때 그 의는 무엇을 가리킵니까? 그 의는 바울이 말하는 의, 칭의의 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지요. 그것은 다분히 행함과 실천의 의를 가리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행하는 그런 의로운 삶, 이것이 우리 안에 있지 않냐면 우리는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산상순 마지막으로 나아가보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야 들어간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는 더더욱 고민스러워지게 됩니다. 또 마태복음 22장으로 보면 혼인잔치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여기저기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아서 혼인잔치를 벌입니다. 그런데 다 와서 잔치상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지요? 그래서 그 사람은 결국 물리쳐짐으로 청함을 받은 사람은 많지만 택함을 받은 사람은 적다라는 그런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교회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서 다 구원받지 못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천국은 아무나 들어갈 수는 있지만 아무렇게나 들어갈 수는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천국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또 25장으로 가면 양과 염소의 비유가 나타나지 않습니까? 그 양과 염소의 비유를 보면서 마지막 날 우리를 천국으로 들여보내는 유일한 수단은 믿음이 아니라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그 실천적 의가 그가 천국에 들어가냐 들어가지 않냐를 결정하는 그런 내용이라는 사실 앞에 또 우리는 과연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말과 다른 내용 앞에 또 때로 우리는 절망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의 내용을 정제가 읽어보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이 구호, 이 교리와는 자못, 사뭇 상반되는 듯한 그런 내용들을 발견하게 되면서 우리는 과연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라는 이 말이 과연 맞는가라는 질문들을 하게 되지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습니까? 행함으로 구원받습니까? 네, 믿음으로 구원받지요. 그럼 복음서의 내용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은 분명히 아니지요. 그렇다고 믿음 플러스 행함이라고 하는 가톨릭 교리를 따라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도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가 하는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로마서 3장 27절 28절을 보시면 분명히 우리에게는 자랑할 데가 없다. 우리는 믿음의 법으로만 우리는 의롭게 된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복음의 내용을 이런 내용으로 알았지만 정직하게 성경을 읽어나가다 보면 한쪽에서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또 다른 한편에서는 인간의 행함과 실천을 강조하고 있는 내용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혼란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믿음 플러스 행함으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쪽에서 행함으로라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되는가 하는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설 수밖에 없고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분명히 가지고 있지 않냐면 입으로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라고 외우고 다녀도 그분이 갖고 있는 믿음의 성격은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과는 달라서 그분이 아무리 믿음이라고 여러 번 이야기하고 반복해서 말해도 그 믿음이 실제적으로 그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의 의미를 분명히 이해할 필요가 있지요.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첫 번째 의미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라는 의미가 여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라는 말에는 우리가 믿는 대상이 누굽니까? 그리스도 아닙니까?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이라는 그 말 안에는 그리스도라는 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라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라는 말도 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말도 되지만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도 된다 그 말이죠. 원래 믿음이라는 말은 신실함이라는 말로도 번역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면 성령의 열매를 주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성령의 열매는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는 그 열매가 쭉 나타나는데 거기 충성이라는 열매가 있지 않습니까? 그 충성이라는 말로 번역했지만 사실은 믿음, 피스티스라고 하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예요. 똑같은 단어를 거기에서만 충성이라는 말로 바꿨지 사실은 믿음입니다. 따라서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말은 그리스도의 신실함,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모든 언약의 요구에 대해서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반응하셨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는 뜻이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구안에 그 의미가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신 그리스도가 신실하다. 우리는 신실하지 못하지만 그분은 신실한 분이다 라고 하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객관적 대상이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있지만 그 믿음, 그리스도를 믿는 존재는 누구예요? 우리잖아요? 그래서 죄는 능동적으로 짓지만 용서는 수동적으로 받아요. 중생은 수동적으로 됩니다. 회심은 능동적으로 일어나지만 그렇죠? 허물과 죄로 죽었던 상태에서 우리를 살려주시는 그 일은 우리는 전적으로 수동적으로 되어지는 일입니다. 그런데 믿음 안에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그 일,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일이 있어요. 그런데 또 그 믿음 안에는 우리가 믿어야 되는 능동적 요소도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 속에는 그리스도의 믿음, 그리스도의 신실함이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그 내용을 믿는 우리의 믿음이라는 뜻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내게 믿음을 설명할 때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세 가지로 설명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첫째는 지식이지요. 진실하기만 하면 상관없다라고 하는 생각은 아주 순진한 생각입니다. 무지는 헌신의 아버지다라고 하는 중세 교회의 잘못된 표로부터 우리는 벗어나야 되는 것이죠. 그냥 사람만 착하면 됐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 믿음의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는 지식이 매우 필요한 것입니다.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은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이 건전한 이성 안에 복음을 선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믿음이 자라나기 위해서는 하셔야 될 일이 있어요. 그것은 깨끗한 정신, 맑은 정신으로 설교를 들으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믿음이 자라지 않는 사람의 거의 99%는 말씀을 집중적으로 듣지 못하는 분들이에요. 제가 그런 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죠. 한 네 번에서 다섯 번만 제가 한 설교를 따라서 말할 정도로 들어보시면 아마 바뀔 거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뭐 그렇게 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저는 분명히 다는 건데 뭐 네 번 다섯 번 이렇게 다 확정은 짓지 못하지만 정말 주일날 선포되는 그 말씀을 여러분들이 거의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집중해서 건전한 이성으로 말씀을 받는다면 반드시 여러분들 속에 믿음이 생길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만으로 믿음이 성립되느냐 하면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의 요소 가운데는 무엇이 필요한가? 지적 동의가 필요합니다. 이승만 대통령이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이다 하는 사실은 하나의 정보고 지식이죠. 그런데 그것만으로 안 되고 그것에 대한 내 지적 동의가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확신이 생겨요. 확신이 생기면 삶이 그냥 있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와가지고 우리나라 초대 대통령은 윤보선이야 이렇게 말하면 아니라고 이렇게 말하지 그냥 무슨 일이 일어난지 전혀 모른 채 가만 멀뚱멀뚱 보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확신이죠. 그런데 이 확신까지 가도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 될 수 없는 것은 이런 정도의 믿음은 누구도 가지고 있었느냐 하면 사탄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에 대한 믿음과 확신은 사탄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은 인격적으로 그리스도와 관계없는 믿음이었기 때문에 사단은 예수님을 보자마자 그런데 나와 당신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지적인 이해도 있고 확신도 있는데 일반적 삶에서는 그리스도와 연결 지워서 그분의 삶을 정의할 수 없을 정도로 세상과 똑같은 삶을 살게 되는 것. 그것은 참으로 믿음이 있는 상태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가야 되는가 하면 의지의 믿음까지 가야 돼요. 여기에는 우리의 정서가 실립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죄에 대한 미움과 거룩함에 대한 열정, 경향성 이런 것들이 우리 안에 생겨나게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 가야 참으로 믿음 있는 사람이라 할 수 있죠. 연애하는 사람을 보고 가슴이 전혀 두근거리지도 않고 한번 손을 잡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는데 내가 그 사람을 사랑한다라는 말을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지요. 정말 연애를 하면 바빠도 편지를 틈을 내서 쓰게 될 것이고 바빠도 문자를 보내게 될 것이고 바빠도 생일을 챙기고 선물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우리 안에 정서적 변화, 우리의 경향성의 변화가 우리 안에 일어나야 맞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의 삶의 시작입니다. 이게 바로 시작이에요. 보편적으로 성화가 일어나지 아니하는 사람은 이런 내용의 믿음을 갖지 못했기 때문에 10년, 20년을 믿어도 하나님께 대한 애정과 정서가 전혀 있지 아니한 종교적 활동만 하게 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칭의가 뭐냐라고 말하면 결국 원수되었던 관계가 청산되어져서 하나님과 인격적 관계를 회복하게 되는 시점이 바로 칭의의 단계입니다. 정말 우리가 그리스도에서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면 마지막 심판날에도 양과 염소로 나누는 바로 그날에도 우리가 구원받겠지요?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일 것입니다. 그런데 잘 여기에서 생각해야 될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의롭다함을 받으면 마지막 날도 의롭다함을 받습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현재와 미래의 시간이 무의미해지고 현재와 미래의 구분이 무의미해지고 내가 지금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구원은 보장받는다라고 하는 생각은 그것은 아주 잘못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성도들이 이런 착각과 오해 가운데 내가 믿음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사도 바울은 절대로 그런 상태, 내가 예수 믿었기 때문에 내가 어떻게 살든 간에 마지막 날 주님께서 나를 천국으로 데려가실 거야 라고 하는 이 막무가내식의 믿음을 가리켜서 사도 바울은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을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사실을 어디에서 알 수 있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죄들을 주 언급하면서 이런 자들을 행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줄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실제로 만들어낸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근데 너희가 성도라 부름을 받았다라고 1장에서 이야기를 해놓고 6장으로 가보시면 여러 가지 많은 각종 죄들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죄들을 지으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을 줄로 절대로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1절에도 술 취함, 투기, 방탕 이런 것들을 행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했습니다. 갈라디아서 6장에서는 또 어떤 얘기를 합니까?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의 일을 거두고 성령의 일을 심는 자는 성령의 열매를 거둘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 이것만으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재적 삶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까? 앞서 말씀드린 그 믿음의 세 가지 요소가 원인이 된 그 삶의 내용, 실천적 원리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서 지적인 수납을 한 사람, 당신 구원받았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본래 종교개혁가들이 우리에게 줬던 복음의 내용이 아닙니다. 따라서 우리는 사도 바울과 앞선한 신앙의 선배들이 오직 믿음으로라고 말할 때 행위와 관계없이 믿음으로만 구원하신다는 이 사실을 말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잘 염두에 두셔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저 사람 참 믿음 좋다 그러잖아요. 그럼 믿음 좋다 그러면 여러분들 무엇을 보고 믿음 좋다 그럽니까? 뭐 각종 집회에 빠지지 않고 나온다든지 아니면 교회 헌신과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성품이 좋다든지 이전에 허물과제로 죽었던 그런 상태와는 현격히 다른 그야말로 신의 성품에 참여한 자다운 삶의 내용을 드러낸다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고 믿음이 좋다 그러지 그냥 믿음이 좋다고 말하지 않잖아요. 따라서 믿음이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행위라고 하는 내용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또 오해하셔서 제가 마치 행위 구원론자처럼 그러니까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뜻이 아니고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되고 성경이 말하는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 속에는 이런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믿음은 구원의 복음에 대한 전인격적 반응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값없이 구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 바로 믿음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구원의 메시지에 대한 우리의 응답입니다. 응답은 뭡니까? 응답은 어떻게 나타나요? 삶으로 드러납니다. 신자의 응답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우리의 속내를 드러내는 거예요. 정말 그 사실이 진실이면 정말 하나님께서 천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사실이 진실이고 정말 그리스도가 내 죄를 십자가 못 박게 돌아진다는 사실이 진실이라면 정말 내세 정말 천국과 지옥을 민다면 우리가 어떻게 세상이 다인 줄 알고 살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선다는 사실을 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것이지요. 어떤 사람들은 구원은 이미 주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맞습니다. 구원은 확정적 열매로 이미 주어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라고 말할 때 그 구원을 받았다는 말은 완료시제요. 이미 받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앞으로 받게 될 종말론적 구원, 우리가 앞으로 양과 염소편으로 나눠지게 될 때 받게 될 그 종말론적 구원이 현재 우리의 삶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다. 그렇게 볼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고 마지막 날 참된 구원을 받게 될 것인데 그 사이에 현재적 우리의 삶 가운데 내가 어떻게 살아도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어떻게 살아도 마지막 날을 최종적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막무가내 식의 믿음을 가져서는 안 된다 그 말이죠.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심을 받았다면 우리의 현재적 삶 가운데 그 믿음으로 인한 실천적 열매들이 나타나야 맞다는 것입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복음서에 제가 쭉 설명드렸잖아요.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곧 나에게 한 것이다. 라는 등등의 기준을 가지고 그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들어가지 못하느냐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게 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장 확실한 구원의 근거가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내가 아무렇게나 살아도 어떻게 살아도 상관없이 그냥 나는 죽으면 천국 간다라고 하는 이 생각은 오만한 자가 당착이다. 그 말이죠. 따라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말은 법정적 의미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이런 법정적 개념을 넘어서는 어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삶의 변화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말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내가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라고 하는 그 사실만 외우고 다녀서는 안 되고 의롭다함을 받은 신자답게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목에 칼이 들어와도 그리스도가 구세주입니다. 여러 가지 많은 위협과 협박이 들어와도 시험이 들어와도 우리가 견뎌야 될 신자의 믿음의 원칙을 따라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군대에 있으면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데 특별히 인격적 모욕을 당하는 것 때문에 어려움을 겪지요? 그런데 왜 그 인격적 모욕을 끝까지 참습니까? 물론 요즘에는 뭐 워낙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서 참지 못하고 자살하는 사람도 있다고 하지만 어쨌든 보편적으로 왜 그런 인격적 모독을 참아냅니까? 제대가 있고 군에서 제대하면 그 삶으로 더 벗어나게 될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이 있기 때문이죠. 우리가 정말 천국에 대한 참된 믿음이 있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좀 뭐 잘 살고 잘 먹고 이런 것에 대해서 그렇게 휘둘리지 않게 됩니다. 이런 삶의 내용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지 않으면서 오직 믿음으로라고 하는 표현만 외고 다닌다고 해서 그 믿음이 그를 최종적 구원으로 인도하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미래의 구원이 의롭다함을 받고 그 다음에 의롭다함을 받고 난 다음에 변화된 삶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완전한 구원으로 들어간다는 사실을 설명해요. 그래서 칭의를 로마서 3장, 5장에서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6장에서 그리스도와 연합을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연합된 자이지만 우리가 얼마나 무능한 존재라는 사실을 로마서 7장에서 설명하지요. 그 다음에 8장으로 딱 들어가면 성령을 쫓아 행하는 삶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아니 지금 의롭다함을 받아놨는데 그러면 어떻게 말하면 돼요? 야 너 의롭다함을 받았지? 3장 5장에서 너 어떻게 살아도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야. 용기를 가지고 구원파처럼 그렇게 살아. 이렇게 말하면 되는데 왜 이미 그리스도와 연합된 사람에게 왜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라는 말씀을 왜 했습니까? 이것은 단순한 협박이 아닙니다. 사실이에요.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할지라도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계속 살아보세요. 그러면 죽지 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뭐냐라고 말하면 그것은 바로 야고보서 말하는 무슨 믿음? 죽은 믿음, 헛된 믿음이지. 그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믿음은 그것은 본인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지 앞서 제가 말씀드린 성경이 이야기하는 믿음의 내용하고는 관계없는 믿음인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우리가 종합할 때 사도바울이 오직 믿음을 말할 때 믿고 난 다음에 어떤 행함도 생각하지 않고 그냥 맹목적 믿음을 말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 제기할 수 있죠. 그럼 왜 사도바울은 그렇게 행위를 아주 무시하는 듯한 절대 우리는 행해서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라는 말을 왜 그렇게 자주 하는가 하는 질문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행위를 무시하고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라는 이 표현들은 어디에 많이 나타납니까? 잘 보시면 로마서나 갈라디아서와 빌립보서에서 집중적으로 나타납니다. 왜 그런가 하면 유대인들의 선민의식을 공격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복음서에도 그랬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 자손이다. 이런 날 때부터 우리는 하나님의 자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구원은 따놓은 당상이다라고 하는 이런 생각 그리고 인간의 공로를 위로 생하는 이런 생각을 깨부수기 위해서 절대로 우리는 행함으로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 소지를 안고 있지 않았던 교회에 대해서는 믿음만으로 이런 것을 강조하지 않고 믿음과 사랑, 믿음과 행함을 함께 강조해요. 그 대표적인 서신서가 대사로니가 전서입니다. 대사로니가 전서를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 나타납니다. 한번 대사로니가 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보십시다. 대사로니가 전서 1장 3절을 보시면 2절에서 이렇게 말하지요.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그랬습니다. 왜 기억했습니까? 왜 기도할 때마다 감사했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3절에 나타나는 바대로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 인내를 우리 주 하나님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했기 때문이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대사로니가 교인들의 신앙을, 그러니까 믿음이죠, 그죠? 여기서는 좀 장황말로 풀어 설명했습니다.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믿음의 역사, 사랑의 수고, 소망의 인내라는 말로 오직 믿음이라는 말을 풀어 설명했는데 여기에서 눈에 띄는 말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이에요. 우리말 성경은 역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 역사는 행위라고 번역된 말하고 똑같은 단어입니다. 믿음의 행위예요, 사실은. 문자적으로 번역하면 믿음의 행함, 믿음의 행위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개역개정판 그리고 앞서도 개역성경에서는 왜 믿음의 역사로 번역을 했느냐? 그것은 아마도 행위 구원론을 이야기하는가 하는 그 오해를 살 소지를 미연에 차단하기 위해서 믿음의 역사라고 번역을 했지만 본래는 역사라는 뜻이 아니고 믿음의 일, 믿음의 행위를 가리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이라고 말할 때 이런 의미에서 행함을 배제한 믿음을 이야기했던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대사로니가전서 3장 6절로 한번 또 가보시면 3장 6절을 보시면 또 이런 표현이 나타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그랬지, 그죠? 그냥 믿음의 소식이라 말하지 않고 어떻게 말하지요?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결국 믿음과 사랑은 하나로 묶을 수 있는 무엇임을 말씀했습니다. 이런 것들도 믿음이 전혀 어떤 행위도 배제된 어떤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이 행위와 윤리적인 차원에서의 실천 이런 것들을 내포한다는 사실은 로마서 1장 5절에도 나타나는데 여기도 한번 찾아가 보십시다. 로마서 1장 5절 사도바울이 자신을 하나님께서 사도로 삼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사도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목적을 설명하는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그랬습니다.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우리말 성경은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정확하게 번역하면 믿음의 역사라는 말을 믿음의 역사라는 표현과 사실은 같은 말입니다. 믿음의 일이에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이 말을. 우리말로 풀어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라고 번역했지만 문자적으로는 믿음의 순종이라는 말입니다. 아까 믿음의 역사, 믿음의 일하고 같은 그런 어법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순종은 어디로부터 근거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믿음으로부터 근거하는 순종이라는 것이지요. 그러니까 소유격의 개념이, 그 소유의 개념이 있잖아요? 이거 제 마이크입니다. 저의 마이크입니다. 저의, 저로부터 연유된, 제가 주인인 마이크잖아요. 그죠? 그런 것처럼, 믿음의 순종, 믿음의 역사라는 말은, 이 순종과, 그 다음에 믿음의 일, 역사는, 믿음으로부터 발현된 역사요, 열매라 그 말이죠. 우리가 이런 예들을 쭉 살펴봐도, 오직 믿음으로라는 말이 단순히 이제 예수 믿겠습니까? 영생선을 받으시겠습니까? 예, 믿겠습니다. 하는 그런 단순한 지적인 수답이 아니라는 것을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영국의 청교도 윌리엄 퍼킨스라고 하는 사람이 믿음을 얻는 10가지 단계를 이야기를 했는데 제가 한두 달 전에 한번 이야기를 드린 적이 있어요. 그런데 첫 번째부터 네 번째는 복음을 받아들이는 예비적 단계고 복음을 이제 받아들이게 되어지면 일어나는 단계를 이렇게 설명을 했는데 다섯 번째는 뭐냐? 복음 속에서 다섯 번째는 이제 믿음을 받아들이게 되는 단계를 가리킵니다. 네 번째까지는 예를 들어서 뭐 율법에 대한 두려움 뭐 이런 것들이에요. 뭐라고 이제 다섯 번째에 설명하는가 이렇게 설명합니다. 복음 속에서 설명되고 전파된 구원의 약속에 대해서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단계입니다. 그것을 심각하게 받아들여요. 그게 다섯 번째입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에 믿음의 불꽃, 즉 믿는 의지와 욕망을 점화시키는 단계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냥 맹송맹송할 수가 없죠. 믿음의 불꽃이 일어나서 거기에 점화가 되어서 이제는 나는 죽어나 사나 그리스도에 의해서 살리라고 하는 이 믿음의 불꽃이 점화되는 단계. 이게 여섯 번째예요. 다 설명할 수 없고 열 번째는 뭐냐. 하나님께서 그에게 새로운 순종으로 그의 계명에 순종하고자 애쓰는 은혜를 주시는 단계. 이전에 할 수 없었던 새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것이죠. 감시와 감독과 체면과 위선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하는 척이 아니고 그런 것과 같은 전혀 다른 성격의 새로운 순종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단계. 종교교육자들이 믿음을 이미 16세기 이렇게 다 정의해놨습니다. 따라서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구호가 어떤 행함도 필요치 않는 믿음이 아니고 행함을 반드시 동반해야만 되는 믿음임을 알게 되는 것이지요. 그것이 어디에 나타납니까? 야곱에 잘 나타나지요. 갈라디아서나 로마서는 보면 창세기 15장 6절 아브라함이 이를 믿으니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는 그 말씀을 인용하면서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약속을 믿을 때 의롭다함을 받았다. 그래서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2장으로 딱 가면 아브라함이 어떻게 의롭다함을 받았다고 말합니까? 독자 이삭을 번제로 드림으로 의롭다함을 받은 것이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성경을 진지하게 읽어나가면 헷갈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 헷갈림 가운데 정리가 되어져야 비로소 참된 믿음을 갖고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면 과연 의롭다함을 받는 수단을 바울과 야고보는 다르게 생각했는가? 바울은 그야말로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고 아니면 야고보는 행함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고 생각을 했는가? 과연 그런 모순되는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느냐? 절대로 그렇지 않은 것입니다. 마틴 루터는 우리가 오늘 읽었던 로마서 3장 28절을 번역하면서 사람이 의롭다함심을 받는 것은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믿음으로만 된다.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그런데 야고보서 이제 2장 24절로 한번 가보시겠습니다. 야고보서 2장 24절 야고보서 2장 24절은 어떻게 진술하는지를 보겠습니다. 23절부터 24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에 성경에 이른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으니 이것을 의로 여기셨다는 말씀이 이루어졌고 그는 하나님의 벗이라 칭함을 받아나니 이로 보건대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은 아니니라고 말씀했습니다. 아까 로마서 3장 28절은 오직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죠.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만 된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믿음으로만이 아니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과연 사도 야고보와 바울이 서로 충돌을 일으키는가? 다른 이야기를 합니까? 그러지 않지요. 그러면 도대체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사도 바울과 야고보는 같은 단어를 썼지만 다른 개념을 생각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개념의 차이가 있는 것이지 주장하는 내용의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 우리가 믿음으로 오르단을 받습니다. 그런데 개념의 차이가 달라요. 바울이 의롭다함을 받는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받는다라는 그 말은 예수 믿지 않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진다라는 뜻으로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이 용어를 어떤 사람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그것이 하나님에 의해서 받아진다라는 의미예요. 쉽게 말하면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하셨죠, 그죠? 그런데 야고보는 뭐라고 진술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실제로 받아들여진 그런 시점은 언제라는 거예요? 15장의 시점 맞아요. 그때 이미 의롭다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뭘 이야기하고 싶은 것입니까? 그때 그 믿음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그 믿음이 이삭을 제물로 바침으로 그가 가지고 있는 믿음을 분명히 드러내었다는 것입니다. 그 드러냄이 뭐예요? 행함의 열매라는 거죠. 우리가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함의 열매를 드러내잖아요. 그러니까 결국 의롭다함을 받았지만 의롭다함을 받았다라는 그 사실이 단순히 관념적인 개념으로 남아있지 않고 실제적으로 드러낸 때는 가장 아끼지 아니한 가장 중요한 자기 자녀를 아끼지 않고 하나님께 바치는 모습으로 드러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내용을 따라서 주님께서 어떻게 설명했습니까? 자기까지 부인하지 않으면 내 제자가 될 수 없다. 그 말이죠. 가장 중요한 내 목숨까지 내려놓는 이 믿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고 이 믿음은 무슨 사도나 아니면 훈련된 사람에게 요구하는 믿음이 아니고 일반 신자, 보편적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고자 하는 자에게 요구하시는 내용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갈라디아서와 로마서에 설명하면서 바로 이 믿음의 성격을 우리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걸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지요. 행위, 행함이라는 개념도 바울이 사용했던, 바울이 뜻했던 내용하고 야고보가 뜻했던 내용하고 다릅니다. 바울이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 라고 말할 때 행위, 행함은 하나님 앞에서 처음 의롭다함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인간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받지 못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구원받지 못한다는 뜻으로 행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그러나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그런 의미에서 행함이 아니고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를 믿고 난 후에 행하는 어떤 일, 아까 뭐예요?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바로 그 일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행위라는 개념을 사용해도 바울이 행위로가 아니다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의로워지려고 할 때 인간적 선행의, 이걸 가리키고 야고보가 말하는 행함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 사랑, 역사를 가리키는 것이죠. 그래서 야고보는 이 행함이 있어야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믿음이 참 믿음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죠. 야고보가 왜 그러면 믿음과 행함의 문제를 들고 나왔느냐 하면 오늘날 조국 교회의 행편과 똑같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믿음이 있다고 스스로 외우고 다니진 않아도 뭐 성경책도 끼고 다니고 주일도 지키고 여러 가지를 볼 때 이분은 틀림없이 신자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런 내용들은 다 가지고 있는데 성경이 이야기하는 이런 믿음의 역사, 믿음의 순종, 성화된 어떤 열매들, 이런 것들을 도무지 드러내 보이지 못하는 사람들이 무수했기 때문에 이런 교회적 형편을 지금 가지고 서신서를 쓴 게 바로 야고보서라는 말씀이죠. 복음서 안에도 유대인이라고 하는 신분 자체로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야고보가 목회했던 교회 안에 그런 사람이 있었던 것이고 그래서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그 믿음이 무슨 유익이 있느냐라고 지금 매섭게 질타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람이 행함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믿음으로만 아니다라고 말하는 이 야고보서 2장 24절의 이 말씀에서의 믿음은 바울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는다라고 말할 때 그 믿음은 아니에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죠? 행함이 없는 형식적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만 안 된다 그 말이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로 죽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서 처음에는 믿음이 있다가 행함이 없어서 소용이 없게 된 것이 아니고 처음부터 쭉 그런 상태로 있어 왔다는 거예요. 따라서 5년, 10년, 15년, 20년의 세월이 지나가면서 삶의 진보가 드러나지 않는다는 것은 보통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정말 예수 믿으면요, 저는 목격했거든요. 1년 지나면 사람이 손바닥 뒤집듯이 확 뒤집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40년, 50년을 믿어도 종교 생활은 하지요. 종교 생활은 하지만 그 내적 삶의 방식은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으로 볼 수 없을 정도로 지극히 육체를 따라 사는 세상적 삶을 사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결국 사도 야고보는 단순히 신앙을 고백함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행함을 동반하는 그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게 된다는 사실을 강조한 것이고 사도 바울도 그것을 염두에 두고 믿음으로만 오르게 된다라고 말씀한 것입니다. 오직 믿음으로라는 이 말 속에는 이런 의미가 담겨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저 이렇게 교회 다니시고 모여주시고 감사하지요. 그러나 앞서 제가 말씀드린 이런 형식적 믿음, 죽은 믿음, 껍데기뿐인 믿음, 처음부터 믿음이 아니었던 것을 믿음으로 붙들고 마치 그것이 하나님이 주신 믿음인 것처럼 그렇게 착각하면서 살지 마시고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 간에 잘못되었으면 돌아가야 돼요. 제가 그런 비유 든 적이 있잖아요. 여기 탄현동에 가면 두산 위브 더 제니슨가 있잖아요. 59층인가 그렇죠? 59층에 사는데 엘리베이터가 고장났어요. 방법은 뭡니까? 걸어 올라가는 방법밖에 없지요? 그런데 키를 자동차에 두고 왔어요. 여는 방법은 뭐지요? 다시 내려왔다 키를 가지고 와서 여는 방법입니다. 거기서 아무리 기다리셔도 문은 자동적으로 열리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자세히 주의해 보시고 그 떨어진 곳으로 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시지 않으면 20년, 30년 시간이 주어져도 우리의 삶에는 아무런 변화가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꼭 기억하고 참된 믿음, 그 믿음을 말미암는 행함이 현실적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서 그것이 우리에게 확신으로 자리 잡아서 주님의 재림을 정말 앙망하고 기다리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현성교교인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서간 신앙의 선배들이 외쳤던 구호가 그야말로 공허한 구호로만 외쳐지고 그들이 말했던 그 구호가 함의하는 그 복음의 참된 내용과 의미를 깨닫지 못한 채 그저 믿음을 외고 다닌다라고 해서 결코 신자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사도바울이 그렇게 말했던 오직 믿음으로라는 그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 왜 이쪽에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듯 했다가 왜 다른 쪽에서는 마치 행함을 강조하는 것처럼 보이는지, 이 모든 내용들을 저희가 잘 살펴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행함과 믿음으로 말미암는 순종과 사랑과 수많은 열매들이 우리 삶 가운데 풍성하게 드러나서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증거될 때 과연 저 사람이 믿음 있는 사람인가라고 하는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는 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한 그런 신자라고 하는 그런 평가를 듣고 마침내 주님의 품에 안길 때 넉넉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잔치에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